오늘 우리가 보는 디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 성탄의 절기 강림절의 첫 번 주일 말씀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또 저 신도총회에 오래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그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자 메시지를 좀 11절서부터 14절 그 내용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큰 유익인데요. 그렇지 못하고 앞부분만 살펴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그 다음에 구원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2월이 오고 연말연시가 되면은요, 이 매스컴에서는 한 해 특별했던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신문 같은 거 보시거나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은 한 해에 어떤 그런 뭐 10 스페셜 이벤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또 뭐 유명 인물들의 사망과 같은 그 내용들을 특집으로 내보내고는 이제 그걸 하죠. 그러나 요즘에는 세상은 그 같은 일들을 그다지 많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노벨상 수상자인지, 누가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수상자가 되는지, 누가 세상 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누가 뭐 선한 사마리아인을 했는지, 또 누가 뭐 미스 USA가 되는지, 뭐 더 이상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많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 도드라지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런 자리에 뽑히는 기준을 각 사람이 다 달리 하기 때문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서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서구 사회는 그래서 더 이상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해도 그와 같은 특징들이 마구 드러나죠. 그래서 젠더에 관한 문제도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모든 그런 가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거 보십니까? 보시는 분들 딱 두 분 보시네요. 와, 신기하네요. 저희는 손을 안 들으셨다 뿐이지 아마 보실 거예요. 그런데 뭐 대표적인 예입니다. 뭔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많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생각을 하는 예인데요. 이 월드컵 축구에 출전하는 미국 팀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 팀 출전한 거 보셨어요? 미국 팀 이제 게임을 했잖아요, 영국하고. 근데 미국 팀을 상징하는 각 팀마다 각 나라 상징해서 나왔으니까, 대표에서 나왔으니까 상징하는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 문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팀 같은 경우에 보통 미 국기를 상징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로고를, 팀 로고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 국기를 더 이상 문양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냥 게임이니까 그 게임에 집중하시느라고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팀으로서 나온 미국 팀의 로고는 무지개가 배경입니다. 무지개를 쭉 깔고 그 위에 이제 미국의 어떤 독수리 문양처럼 이렇게 해놓고 또 이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듯한 어떤 그런 추진력이 또 무지개의 색깔로 쫙 이렇게 받쳐놨어요. 뭐 누가 보더라도 무엇을 뜻하는지 알죠. 동성애의 지지를 뜻하는 그런 일입니다. 동성애 지지한다, 그거를 전 세계 앞에서 이게 미국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특정한 그런 그룹의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표팀의 코치가 입은 셔츠를 보셨나요? 제가 뭐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셔츠를 보면은 셔츠에 뭐라고 딱 박혀 있냐면은 보통 예전에 U.S.예요. U.S.가 뭡니까? United States 이렇게 됐죠. 그런데 거기 United는 싹 빠진 State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어요? 그 뭐죠? 연합된 50개 주로 된 나라라는 그 개념을 이제는 해체하고 분열된 각 주라는 메시지를 대놓고 선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래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다고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뭔가 충동적으로 뭔가 자기 어떤 확신 가지고 그 같은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아, 이렇듯 우리가 사는 사회는 소중했던 가치를 한마디로 해체해 나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사회의 모습이에요. 유럽도 그래 엉망이고 미국도 그런 여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가치를 해체시켜야 누가 되었던 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새로운 가치를 사회에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계절에 항상 사람들이 격돌하는 문제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미지예요. 크리스마스에. 뭐 네이티비티를 그 밖에다 놔두면 안 된다든지 커뮤니티에서 막 싸우고 뭐 아기 예수 고고만 훔쳐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참 귀여운 그런 소식으로 들렸던 때는 이제 옛날이고 지금은 다 무조건 예, 다 폐지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미 이건 오래동안 되었고요. 요즘에는 애프터스쿨에서 크리스천 어떤 예, 그 크리스천이티를 배우는 것 그것이 있다면 왜 애프터스쿨에 아이들 이제 방과 후 학교에 세이트니즘에 대해서는 못 가르치느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피닉스에서는 애프터스쿨 세이트니즘 프로그램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리조나의 모습이고 또 확대되면은 미국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예,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성탄이 탐탁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성탄을 사람들 생각에서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있다면 뜻을 바꿔버리든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이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은 성탄을 우리는 어떤 성탄으로 맞이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탄은 온 인류의 구세주요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성탄에 우리는 마음이 뜨뜻하게 되는 훈훈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가족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서로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행사들도 준비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초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제 강림절의 첫 주일 말씀을 이제 생각하다가 성탄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성탄을 우리가 기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초대교회는 성탄을 어떻게 축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성탄을 축하했는지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신약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처럼 크리스마스를 보냈나? 어떤 식으로 절기를 보냈나? 구약성경에 보면은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도 하셨어요.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절기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 절기가 그렇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성경은 예수님의 이 탄생,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너무도 간결하게, 그러나 너무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딱 두 단어예요. 나타났다. 나타날 것이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타났다, 나타날 것이다. 누가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가 나타나실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아니 나타났는데 뭘 또 나타나셔? 그거 모르시면은 아마 예, 예수 믿은지 바로 얼마 안 되셨든지 아니면 요즘에 조금 오락가락 하시든지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이 다가옵니다. 얼마 남았을까요? 아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타났다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에피페니라는 말을 합니다. 에피페니는 이 우리 교회 절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현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드러나신, 현현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주께서 드러나신 절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라틴어로 이제 이 교회 절기로 에피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지난 다음에 1월 초서부터 이제 이 보통 주현절이 시작이 돼요. 저희는 뭐 주현절을 이렇게 지키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회 절기를 매우 좀 이게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이 교파들 같은 경우에 이 에피페니를 또 잘 지킵니다.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빛이라는 뜻이 강해요. 에피페니 하면은 빛. 빛으로 드러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계속해서 이제 기리는 그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장식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미 성탄 때 하기 때문에 익스텐드해서 어떤 주현절을 계속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딱 하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hining forth 라는 그런 뜻으로 이 에피페니를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디도서의 말씀이 바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 엄청나게 농축되어서 그냥 이 두 단어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그 다음에는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40일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는 승천하시는 그 모든 기간을 사실은 나타났다라는 딱 한 단어에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놀랍죠. 나타났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에 우리가 읽으신 디도서 2장에 13절에 보면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즉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탄의 의미이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나타나셨기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주께서 다시 나타날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어떤 기준, 소중한 가치관을 다 흔들어서 새로운 것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린 보통 사람들이 Great Reset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될 때 리셋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류를 리셋해버리겠다는 어떤 그러한 풍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될 일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수 이전, 예수 이후, 주전과 주후로 리셋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꿔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나타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 교회 시대는 뭘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나타났다에 속합니까? 나타날 것이다에 속합니까? 나타났다죠. 그죠?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주님께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이 시간 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활동하시는 은혜의 시간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끝나는 때가 오죠. 그때에는 뭐가 올까요? 심판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걸 성경은 다시 오셔서 내리실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때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렇듯 천국도 말씀하시고 또 지옥도 또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한쪽만 편승해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먼저 마음에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른다 하실 수가 없으세요. 죄에 대한 천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먼저 마음에 품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닌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하나님은 사람을 엄중한 잣대로 이렇게 재시다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다음에 너희는 이제부터 기준한 지키면은 혼난다, 심판한다 이렇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자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도 속에서 마음껏 삶을 누리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출발시켜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구원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오심은 사람에게 구원의 사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이렇듯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사실 심판은 이미 사람들 모두가 처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없던 심판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저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천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그들을 그 멸망길에서 건져서 구원길로, 은혜의 길로 옮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사랑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잘 사는 사람 괜히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안 믿으면 죄인이라고 하고 지옥 간다고 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죄로 인해서 멸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세상 속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심판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래서 저들은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사람답게 은혜와 사랑을 또한 베풀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 뒤에 스크린은 잘려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긴 잘 보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0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거기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심판 중에 있었습니다. 심판받은 일은 그들의 행위가 악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있는 그 같은 악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어서 그 내면을 비추시니까 그것에 따라서 예수를 보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보고 오히려 그 어둠 속으로 더욱더 깊이 자신들을 감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그 예수에 나오는 사람은 살지만 예수를 피하고 끝까지 어둠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이미 있는 그 심판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은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구원을 위함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성탄을 지나면서 매우 우리 마음속을 돌아봐야 하고 점검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는 어떤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계속 구원 속에서 진행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사실은 지금 우리 보시는 12절, 13절, 14절, 그 15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그 말씀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구원, 은혜로 인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소망에 우리 주님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로 나타나셨으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 다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주었다며 그러면 모든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 받는 거 아닌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뭐 그냥 죽으면 다 은혜 속에 죽는 거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마 있으실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 그냥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하고 은혜 하나님이니까 죽으면 다 은혜 속에 뭐 좋은 데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은혜로 그냥 자기의 은혜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아들의 영광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뭐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은혜니까는 뭐 좋은 데 가는 구원이라는 게 뭐 다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도 부인하고 예수도 모르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멸망길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시는 일을 계속 해오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구약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기록이 바로 이 민수기서에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이제 그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 중에 경험한 그런 일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구리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몇 차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디도서 말씀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때 바로 이 구약의 이 사건이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서의 말씀 한번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무없이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습니까? 구리뱀 만드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일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과 행실에 대해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에 눈 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아뢰어서 살 길을 달라고 합니다. 모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구리, 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매달았고 장대에 구리뱀 달고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남은 거죠?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뱀을 보도록 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조건 좋다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살 길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 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뱀을 다 봤을까요? 사람들이요? 어떤 자들은 그렇게 모세가 살 수 있는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자기들 선택과 생각과 판단으로 뱀을 보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보라고 했던 그 복음대로 뱀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을 의지했기에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 살리는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일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보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니까는 그냥 뭐 다 살린다며 하는 것은 살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이 그래서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의 소식은 은혜의 소식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모든 절망과 시리와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소식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게 마음을 품고 열정을 지니고 생명길 대신 멸망길 가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줘야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도 바쁘고 우리 성탄의 절기를 지날 때 분주합니다. 많은 플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 모든 행사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주 예수께서 살리겠다고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